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141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29와 30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문제를 제가 읽고 답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 하면은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써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에 30번 문제, 성령은 그리스도가 값주고 이룬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성령은 그리스도가 이룬 구속을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심으로써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이번 장부터는 구원론에 관해서 살펴볼 겁니다. 구원론은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을 다루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놓으셨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구원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중한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을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시죠. 여러분들이 믿겠다라고 다짐에 다짐을 한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을 받을 수 없죠. 불가능합니다. 타락을 할 때 이미 하나님에 관한 의식과 또 하나님에 관한 이 교제하고 구원받는 이 방법들을 상실을 해버렸기 때문이죠. 잃어버린 그 구원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유일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 구원론을 가리켜서 성령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론은 성령론입니다. 저기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론은 구원을 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내가 이 복음을 들어보니까 이건 믿을만한 것이야, 그래서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내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정을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령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성령께서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무관심하고 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 허락하시고 저 사건도 허락을 하시고 이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은 마지막에는 모든 문들을 다 막아버리시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막 밀어붙이시죠. 그리고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믿음을 유발을 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게 바로 그때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막바지로 몰아붙이시더니 끝내는 내 두 손을 들게 하시는구나. 우리 한번 다 같이 전부여 이제 없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여 이제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래전부터 작업을 해오셨죠. 설득을 하시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듣는 순간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즉 성령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다 해오신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은 그제서야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 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 사건을 만나게 하셨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이걸 깨달으면은 병원에 누워서도 막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거기에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섭리하시면서 인도해 오신 것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작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임하셔서 막 작업하시고 설득하시고 도우시고 살려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를 해오신 것이죠. 그러면은 이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물에 이 성령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죠. 어떤 성경에를 보면요, 성령 하나님을 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생수 또는 생명수, 그래서 마시면은 생명을 얻는 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강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강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고 헤엄칠 만한 물이 되고 사해로 흘러가고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더라 그랬죠. 성령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생명수도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때로는 불같은 성령이라고 그러고 바람과 같은 성령이라고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처럼 태우고 바람처럼 다 쓸어가버리고 비둘기와 같은 성령으로 묘사가 되기도 하고 기름으로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름 있죠? 이 기름은 전부가 다 성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부로 그 비유 해석이라고 해서 지난주에도 이 신천지에서 와서 우리 여기 주차장에서 전도를 하고 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 무료로 성경 공부해 준다라고 이모저모로 다양한 방법으로 끌고 가는, 데리고 가는,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혹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한 여청년과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깜짝 놀랐다라는 것이죠.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과 같이 같은 레벨에 놓여지는 것을 깨닫고 아 여기가 말로만 듣던 신천지였구나. 그래서 빠져나왔대요. 그게 간 사람들 중에서 자기 혼자만 빠져나왔다고. 여러분, 자세 잘못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버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기름은 무조건 성령으로 해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가 나오면은 모든 단어에 다 적용을 해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기름이 나오는데 이 기름을 무조건 성령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제사를 지낼 때에 이런 성물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또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또 다른 데 보면은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불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가죠. 이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안 가지고 있었습니까? 가지고 있었죠.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 좀 나눠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여분의 기름통은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과 함께 기름병도 같이 가지고 갔다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남게 되죠.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름은 성령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기름은 제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때 한번 성경을 가지고 풀어드린 적이 있죠. 성도들의 선한 행실입니다. 즉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에 대해서 함부로 무조건 성령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기름으로 묘사가 되기도 하고 성령을 도장으로 성령으로 인을 쳤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도장으로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적용을 하면서 자칫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물질이나 에너지, 힘 이 정도, 능력, 이 정도로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죠. 자, 인격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을 하기 위해서 로봇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로봇도 우리와 같이 보고 말하고 움직일 수 있는 로봇들이 있습니다만은 로봇은 감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없죠. 프로그램대로 움직입니다. 반면에 인격적인 존재는 기억도 하고 추리도 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결단하고 스스로 결단도 하고 행동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 정, 의라고 하는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란 이처럼 지, 정, 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말하죠. 성령 하나님은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때로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보호도 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죠.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상담하는 자, 곁에서 말하는 자, 곁에서 도와주는 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시하시고 경고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직분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탄식하시고 거짓말을 다 아시고 성도를 돕고 사랑하십니다. 많은 성령 하나님의 역할들이 있지만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뽑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양한 일들을 하시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적용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분 읽으셨던 그 성령의 역할들은 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많은 사역들입니다. 구원을 우리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죠. 하늘로 올라가시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하시던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거죠. 승천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에게서 그 천국에 함께 계셨던 성령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거죠. 사도행전 2장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안 나왔습니까?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여기 보시면은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안 되죠, 그죠? 예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죠.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은, 저에게 만약에 부어주시면 저는 예수님을 한 분이시니까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다른 분들은 못 받죠. 근데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온 우주 어디에나 충만하게 그곳에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모든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가 다 부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니까 더 이상 의지할 분이 없었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딱 한 분밖에 안 계셨는데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작은 예수가 정말로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사람들이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의 교회는요,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이 이방 성도들을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지, 이들은 예수님의 자녀들이다.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면은 그들 속에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물을 볼 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즐겨하다 보니까 이전에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알던 사람이 아니라 뭐야, 이건 예수님을 닮았잖아. 그래서 나온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 하면서 성령과 함께 걸어가면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길을 걸어갈 때 이 찬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우리 한번 찬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1절만 하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박수하면서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죽는 순간까지 늘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성화시켜가는 겁니다. 성화, 그 성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화는 변화할 화자입니다. 저희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서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시간이 오래되었다면 작년보다는 올해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요. 그분의 음성에 순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쩌면 이분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았을까? 작년에 보던 그분이 아니야. 이런 말이 나와야 되죠.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성화가 많이 진행이 된 성도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곳에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예수님을 인정을 합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방법을 터득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가 있는 곳마다 짜증이 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천국으로 바꾸어 가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늘 더불어 동행하는 성도, 그 성도는 성숙합니다. 성화가 되어서 이분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그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하늘나라로 바뀌어집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의 몸을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시켜 주실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장차 영화롭게 하실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에 우리는 신앙이 점점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일으키셔서 구원을 적용하시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도록 인도하시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늙음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 늘 고맙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